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나라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 자신의 부르심을 인하여 세워질 그러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고백된 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적 사역을 가진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적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한 바에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고난 당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뒤엎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아서는 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주께서 주신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막아서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 역시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막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주께서는 이렇게 그를 판단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충돌 앞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비로소 교회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입니다. 이때 반석인 베드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고 사탄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역. 둘째, 비로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사단으로 불리어진 베드로, 셋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심으로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 즉 예수님의 야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향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부왕되어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릴 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윗과 같은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스릴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에 주로 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즉 흑암의 근처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당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기가 당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역을 드러내시는 장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은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그 사역은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그 백성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사단에게 승리를 취하시고 비로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있게 하실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때로부터라는 이 비로소의 그리스도 사역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이때로부터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본문 중에 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신 이후에 또한 요한이 잡히시는 그 일 후에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즉 천국을 가져오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이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4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을 것, 그리고 그 사역이 성취되는 현장 앞에서 전환적인 표현인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이제 메시아적인 사역, 그리스도적인 사역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는 대부분이 이 사역이 어떤 면에는 좀 은밀하게, 어떤 면에는 좀 간접적으로, 어떤 면에는 좀 두드러지지 않게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비유적인 은밀한 말입니다. 지금 이 땅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서 계시가 명확히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있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더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알아야만 하였습니다. 제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와 동일한 어쩌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를 막았었을 것입니다.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오시면 언약적인 심판, 즉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고난의 종을 불러오신다라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은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였는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어떤 말씀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수반되는 행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위는 드러내지 않으며 더 무서운 말은 단순히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런 자들, 정말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언약적인 심판으로 언약적인 저주가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 언약적인 저주를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둔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선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참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은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언약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저주 앞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이 참 제물 되시고 구약의 제사장 사역이 참 제사장 되심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살아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말은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냐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한 그 살아나야 할 이 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살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 이것을 잘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임의 목적이며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십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불러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어떠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야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오순절 설교의 핵심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멀게 되었고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그 사역의 기록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와 그리고 마호메트과 다른 모든 신들이 하나이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모든 종교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적인 사역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모범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이 되어집니다. 참된 우리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항거해야만 합니다. 이런 도전들에 강력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편협하고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여도 우리는 이 정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 오래지 않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공격받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 그리스도가 말하며 그분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참된 영생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은 강력하게 저항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내거는 그 전선으로,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허물뜨리는 그 모습으로, 또한 어떤 곳에서는 교회의 강단을 허물뜨림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옛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킬 땅으로서 회복이 아니라 참 생명의 공동체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둘째, 비로소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역 앞에 베드로는 사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탄과 나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때론 나는 사탄에게 잠시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열정과 열심과 충성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더욱 거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16절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을 누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두고 반석이라고 하셨고 그 고백에 주님의 교회를 분명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적대자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가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가 사탄 된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장애물이었다. 그러니 주께서 죽으시면 주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내며 잔소리를 해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역시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시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만큼 이적을 행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말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뭐든지 끝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났다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베드로의 지적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진실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 사탄이 된 베드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의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받던 그 유혹의 말을 방불케 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영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제에 즉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몸으로 가실 수 있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붙든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극유력이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의 헬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유사하게 히브리어로 할릴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가하다. 즉 이것은 어떤 의견에 대립이 있게 된 상황 가운데 강력하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단어의 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단어 자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곁에 오게 합니다. 자기 곁에 오게 하여서 지금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옆으로 데려와서 말하기를 항변하는 그 단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뜻과 다릅니다. 당신이 나와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결코 불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을 넘어지게 한 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너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가증한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사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역시 사탄이 하였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지키는데 실패하여 원수를 허용했습니다. 만약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생명나무 가까이로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 생명나무 가까이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영생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지금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심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역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 행동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신 앞으로 인도하여서 책망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두려운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단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중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없는 어떤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끊임없이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로움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고통은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최고의 자리를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한 몸 되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집니까?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깨어집니다. 왜 우리는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한 지체 되어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깨어지는 것입니까? 이 깨어지는 것은 내가 나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기진 현상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메시아적인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 바깥에서 정말로 울며 울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설교를 듣는 일을 즐겨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기를 즐겨야만 합니다. 진정한 주원교회 성도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이 거룩한 말씀에 아멘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심으로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선한 의도를 아셨고 그 선한 의도의 말 앞에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라는 것은 생각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그렇게 항변하였던, 강력하게 항변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 적대적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러가라 라는 단어는 너는 지금 당장 내 뒤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 자체를 제쳐놓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앞으로 베드로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하여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이 책망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책망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 사탄의 종이 된 자리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망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이루실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귀머거리와 소경이 되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탄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낙망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때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이 기록됨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여지며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는 것,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적받는 것과 친다는 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친다는 말이 필요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친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될 때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내 뒤로 너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될 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좌절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켜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고난을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어지면 많은 자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사역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역의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100번 아니 1000번을 들어도 은혜롭고 감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기쁨의 소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은 베드로의 보기에는 모든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주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아무리 바른 의도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일은 사탄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아선 일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책망 앞에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